자,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레미야 우리 6장 16절 말씀 제가 좀 먼저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만 다시 짧으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첫 시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주 명징스럽게 들어박히는 말씀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누가 썼죠? 예, 당연히 예레미야서에 그리니까 예레미야가 썼을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인물과 또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의를 살피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 예레미야는 므낫세, 남유다 왕이죠.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저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 그 유명한 절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슬픔이 가득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러다가 이 민족이 그냥 지리멸멸 끝장나는 건 아닐까. 늘 이런 위기감이 항상 그 상존해 있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태어납니다. 또그 시대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는 어느 정도 시대가 타락했었는가 하면 우리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자막으로 좀 볼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다음 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왕의 귀에 고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다음 절.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말씀의 경시를 넘어서 멸시하는 행동을 누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왕이. 이 왕이 그 유명한 여호야킴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받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게 더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화롯불의 잿더미로 찢어져서 던져지는 것을 듣고 보고도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제지하거나 심지어는 애통의 상징으로 자기 옷을 찢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저 한번 볼까요?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바로 이런 천인공노할 시대에 예레미야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쳐야 하는 시대에 그 역할을 맡아 태어났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마다 그 시대에 맡았던 역할이 다 달랐지만 항상 조국의 재앙, 조국의 파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항상 슬픈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로서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통 우리가 별명을 알기를 어떤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는 약관 20세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었던 대상은 저 중앙정부의 고관들, 이런 왕들, 관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서슬퍼런 재앙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마뜩치 않게 여겼던 것은 당연하고 항상 그를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그에게 고난을 더 씌워줬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밑바닥에 아, 좀 그 첫 시간인데 좀 희망적이고 또 좀 긍정적인 메시지 성경이 많은데 이런 메시지를 격투부터 외치실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에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말거리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때 우리는 지금 새날을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올 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백신은 뭐 2분기나 돼야 맞는 되는데 백신이 시대의 답이 될 수도 없고 그럼 올 한 해 또 지난 한 해처럼 그렇게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또 살아야 하는 건가? 아무리 비대면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내도 이 비대면이 익숙해지질 않아요. 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의자에 앉아서 한 공간에서 서로 더운 온기를 느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날이 새해에는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날을 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롯이 감추어져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16절에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어요. 길에 서서 보며. 자, 여러분 여기서 길에 서서라는 말은 그 NIV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사거리, 크로스로드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세 갈래 길, 삼각지. 여기도 삼각지가 있잖아요. 세 갈래 길, Y자 길. 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또 아직 한 걸음을 채 내딛지 않은 이 시작의 시간에 우리는 사거리든 삼거리든 삼각지든 그 갈래길에 지금 서 있어요. 그 길에 서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시대의 운명이 그런 갈래길 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길에 서서 그냥 이게 가던 길이 아니에요. 이리 가야 사는가? 저리 가야 사는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가? 길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지만 지금 바로 그 길에 서 있어요. 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옛적 길 했을 때 옛적 길 이퀄 뭘로 소개하고 있어 성경 기자가? 선한 길이에요. 여기 선하다 할 때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토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음하게 창조하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6일의 창조가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는 의미로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그 다음에 또 일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숫자예요. 누림의 숫자예요. 원래 이 세상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류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스스로 자존하고자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픈 죄악의 혈통이 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은 착하게 사는 길, 윤리,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길, 그런 쪽의 관점보다는 선한 길이라 하면 토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허흠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는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고통만이 목적이고 슬픔만이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 수도 하나님이 호령을 하시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들어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무슨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걸,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가 어찌 돌아보겠습니까? 언제 그것을 깊이 앉아서 고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뭐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뭐 오겠죠. 그 뭐 그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뭐 4차원의 세계가 올 것이다. 이미 왔어요. 세상은 또 이렇게 변덕이 많아서 자꾸 달라지고 자꾸 발전하고 자꾸 새로워져요. 그러다가 또 지치고 지루하면 또 다시 복고풍이 와요. 넥타이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냥 차던 거 매면 항상 새로운 유행을 쫓는 겁니다. 자꾸 그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인간사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경시되고 파멸되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적 길, 곧 선한 길.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던 그 길로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는 데는 세 가지 렌즈가 있어요. 세 가지 렌즈. 궁금하시죠? 첫 번째 렌즈가 역사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역사예요.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그 반복되는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절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역사잖아요. 역사.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배웁니까? 아니요. 또 토한 것을 주워먹고 주워먹었던 걸 또 토하고 그 반복의 찌꺼기가 역사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율법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렌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는데 가장 핵심 렌즈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험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심판과 파멸과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정말 우리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걸까?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일반 역사의 표면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뽑고 뽑아내요. 파괴해버려요. 파멸해요.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게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하반절을 보니까 왜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도 거기 서 있었던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포크레인 앞에 그 삽. 그 삽이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그냥 와서 쾅쾅 무너뜨려요. 이 건너편에도 그 집을 지을 때 오며 가며 전 과정을 보니까 거기 흉물스럽게 서 있던 모든 것들을 포크레인이 와서 한 며칠을 부수더라고요. 다 뽑아내고 걷어내고 파내고. 그러더니 지금 금세 저렇게 가리개 안으로 건물이 벌써 올라가요. 우리 지금 기도원 짓고 있는데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표면적 명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뽑아내고 파멸하고 걷어내요. 어쩌면 이 팬데믹 상황도 우리 속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솎아내고 뽑아내고 그동안 거품으로 끼어있던 과잉되어 있던 과열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그리스도께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건설하고 새롭게 심기 위해서 그 지난한 고통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견디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 무슨 심볼까요? 왜 안 간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인데 지금 백성들은 안 가겠대요. 그 길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겠대요. 이런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하고 보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어요. 먼저 베드로가 묻죠. 요한복음에 보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아, 넌 지금 내가 간 곳을 알지 못한다.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도마가 가만히 안 있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오히려 베드로 때와는 반대로. 근데 도마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가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해요. 누가? 도마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한 길에 지금 같이 서 있지만 거기까지는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분을 따라왔던 길의 목적지는 이런 그림이 아닌데. 이런 그림이 아닌데. 나중에 빌립도 거들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네가 지금까지 나하고 있으면서도 뭘 또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답답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도 지금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지킬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못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라는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을 보세요.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뭐냐면 다신론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난 이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원, 또 다른 신도 추가로 얹어서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 안에 살던 원주민들의 전형적인 종교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신앙도 랜덤이에요. 뭐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여러 신을 섬겨가지고 하나 얻어걸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뉴스에도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부처도 조금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슬그머니 섞여 있어요. 즉 가나안의 종교 상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2장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어떻게 했도다 바꾸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꾸었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완전히 대체했다 그 말이 아니라 더 좋은 이익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누가 여러 신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판을 놔보니까 훨씬 이방신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당장에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범했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택한 거예요. 그 자기들이 판 거예요. 결국 그 웅덩이에 이들은 매몰되어서 재앙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향해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제 직면할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6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결국 옛적 길 선한 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동의어가 여기 뭘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믿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는 세 가지 렌즈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반 역사,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선포, 가르침, 외침,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모아집니다. 예적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세길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의 분석과 통계학자들의 꺼내놓는 수치에 우리의 운명이 있지 않아요. 사회의 어떤 매년마다 쏟아내는 수치와 지표에 조국의 운명과 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제화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허랑방탕 돼지 꾸정물을 먹고 뒹굴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부여가 임하는데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그 둘째 아들은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원웨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옛적 길은 누구를 내내 오랜 세월 동안 오고 오는 인류를 향해서 가르친 길입니까? 옛적 길, 선한 길. 무너지고 황폐화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길로 와야만 내게로 올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다. 모든 인류에게 아무리 전염병이 세계를 넘실거리고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은 흉측한 소식들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2021년은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돌아갈 옛적 길, 선한 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제적이어서도 안 되고 구호에 그쳐서도 안 돼요. 예수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명분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아,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온 땅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과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하는 새날 새해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길 곧 선한 길 예수께로 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사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인류는 혼란과 어둠과 흑암 속에 눈먼 도시의 사람들처럼 헤매이고 다닙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밝아온 2021년도는 모든 인류에게 여호와만이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미래의 길이 되심을 명분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제로 붙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